자, 오늘의 주제는 스탠리 드러켄 밀러.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장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원래는 조지 소로스를 좋아했는데, 최근 몇년 동안은 스탠리 드러켄 밀러를 가장 좋아하는 거장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의 제목은 30년간 단한 해도 잃지 않은 남자의 원칙. 그건 일단 사고, 나중에 조사하자였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15년 동안 자기가 사기꾼일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다. 요게 이제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멋대로 붙인 게 아니고 이게 본인이 실제로 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한 얘기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자기 의심으로 좀 잠을 설친다는 거장이고요. 월가가 그를 어쨌든 살아있는 전설이다라고 부르는 이 순간에도 본인을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남자. 이 기묘한 모순의 한가운데서 한 시대의 투자 질서를 흔들어 놓은 이한 남자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스탠리 드러켄 밀러. 일단 뭐 드러킨 밀러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월가에서 기록이 화려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거장이고요. 이 드러킨 밀러를 대표하는 수식어, 30년 동안 연평균 30%의 수익률을 냈다는 이 대기록이고요. 요 헤지펀드 듀케인 캐피탈에서 나온 기록이고. 연평균 수익률 30%면 어느 정도냐? 요때 1억을 맡겼다. 그러면은 지금 2010년 그 청산 시점에 2,600억이 됩니다. 이야, 그냥 드러켈밀러한테 1억 맡기면은 이제 은퇴할 때 거부가 돼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그 30년 기준으로 시장 대비 누적 성과가 100배. 같은 기간에 요 1억을 S&P에 넣었으면은 2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억이 25억이 돼야 되는데 이 초과 수익을 내서 2,600억. 시장 대비 100배를 낸 100배 좌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블랙 먼데이도 있고 금융위기도 있고 닷컴 버블도 있고 근데 단한 해도 마이너스 손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장의 변동성을 컨트롤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감안하면은 이게 굉장한 업적이 아닐까 싶고요. 이런 엄청난 업적들 때문에 사람들은 무결점의 투자 기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 사람이 또 굉장히 또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죠. 이제 그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가 드러켄 밀러와 15년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는 1992년에 소로스 밑에서 파운드 공매도를 함께 실행한 동료입니다. 그러니까 드러켄 밀러가 미국 경제를 결정하는 인적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한 헤지펀드 매니저의 동료랑 제자랑 파트너가 연준과 재무부를 동시에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미국 금융사에서 흔치가 않죠. 그래서 이세 사람의 관계가 긴밀하다는 점 때문에 지금 호사가들이 굉장히 여기 입방아를 찍고 있고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드러코노믹스, 블룸버그는 드러켄 밀러 이펙트라는 조어로 이세 사람의 관계를 대서특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일각에서는 반쯤 농담으로 이제 드러켄 밀러가 사석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가 곧 미국의 정책이다. 이런 과장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시장이 요새 왜이 드러켄 밀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요새 굉장히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농담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런 굵직한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드러켄 밀러를 한 줄로 정의하기 되게 어렵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투자자냐? 워런 버핏은 당연히 가치 투자자라고 하죠. 혹은 피터 뮬러는 퀀트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가치 투자자도 퀀트도 차티스트도 아닙니다.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통화도 거래하고 원자재도 만집니다. 어떤 해에는 매크로 트레이더처럼 움직이다가 어떤 해는 한두 종목에 본인의 자산의 절반을 거는 집중적인 펀더멘탈 투자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굳이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한 줄을 꼽는다면은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사해라 라는 게 되겠는데요. 이거는 그 2026년 1월 30일 모건 스탠리와 가진 드러켄 밀러의 인터뷰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스킬이 무엇이냐? 이 선택지를 네 가지를 줍니다. 패턴 인식, 리스크 사이징, 인내심, 그리고 분석을 언제 멈출 줄 아는 거. 이 중에서 드러켄 밀러는 네 번째를 골랐습니다. 이게 투자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분석을 너무 깊게 하면 안 되고 적당한 시점에서 끊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정보의 15%, 많아야 20%만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큰 움직임을 놓친다. 기회가 너무 크고 직감이 말해줄 때는 적절한 정보가 없어도 일단 뛰어들어야 한다. 조사는 그 다음에 하는 거고, 만약에 가설이 틀렸다 싶으면 손절하고 나오면 된다. 이게 바로 인터뷰의 제목인 먼저 사고 나중에 조사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죠. 보통 투자하면 철저한 리서치, 꼼꼼한 분석이 투자의 근본이라고 우리가 배우는데 심지어 30년 연속으로 30% 수익 낼 정도면 확고한 근거와 철저한 검증 없이 투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럭켄밀러는 그렇게 한다. 참고로 2022년 또 4분기에 한창 그 시장 심리가 바닥일 때, 그리고 챗GPT가 나오기 직전에 드럭켄밀러는 엔비디아에 진입해서 크게 벌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나는 엔비디아 스펠링도 잘 몰랐다. 이거는 좀 과장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정도로 사전조사 별로 안 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한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영상에서는 폴 튜더 존스라는 투자자를 우리가 다루면서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다, 그것이 이제 PTJ의 철학이었죠. 리스크를 먼저 통제하고 살아남는 것 자체가 전략이라는 생각, 그래서 경검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드럭켄밀러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일단 들어가고 보자. 일단 검증 끝나기 전에 먼저 사라. 틀리면 포지션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찌 보면 경망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폴 튜더 존스도 큰 기회 앞에서는 과감하고 변화무쌍한 편이니까 이 사고의 유연성 측면에서는 비슷한 면도 있지만, 어쨌든 드럭켄밀러처럼 검증 전에 진입하는 게 좋다고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말한 사람은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레코드를 세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쨌든 정보라는 거는 보통 내부자 거래를 하는 게 아니면은 정보가 전파가 됩니다. 정보가 전파가 돼서 이제 처음에 스마트 머니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오고, 이제 당나귀, 당나귀라고 부르는 덤머니가 들어와서 이제 고점을 형성하기 마련인데, 전 요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냐. 그러니까 어떤 추세가 형성됨에 있어서 정보 전파의 측면에서 우리 같은 어떤 내부 정보가 없는 투자자가 모든 정보를 분석해서 뭐 90%, 100% 확실한 때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저도 확실한 정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확실할 때 움직이면은 가격이 다 반영되어 버리기 때문에 큰 움직임을 놓친다는 게 아닐까 싶고요. 본인이 어느 지점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냐, 역발상 투자를 하는 투자자냐, 아니면은 뭐 약간 얼리 스테이지에 들어가서 추세 추종을 하는 투자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전부 다 투자 철학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드럭켄밀러가 30년 동안 30% 냈네, 나도 일단 감으로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본인의 투자 스타일이랑 이게 정합성이 있어야지 된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드럭켄밀러가 생각하는 정보의 15%면은 일반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한테는 70% 정도 분석을 한 게 드럭켄밀러의 입장에선 15%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면서 이런 거장들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어쨌든 저희는 뭘 느꼈나, 이 모든 게 이 사람의 인격적 특징에서 이런 것들이 또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자신조차 끝까지 못 믿는 마음이 행동하고 말하는 거에서 나옵니다. 30년 동안 그를 그렇게 거장으로 만든 이 마음이 나중에 정확히 같은 칼날이 돼서 한 번 정도는 그를 무너뜨리기도 하는데요, 그때 30억 달러를 날리는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오늘 다룰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드럭켄밀러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공을 얘기할 때마다 되게 강박적으로 자기는 운과 우연을 강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어떤 거장들은 실력과 계획을 얘기도 하는데, 이 드럭켄밀러는 되게 강박적으로 난 운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최근 인터뷰에서는 자신은 15년 동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토할 정도로 불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과가 우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에서 그 임퍼스터 신드롬이라고 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나는 가짜야. 나는 가짜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신드롬. 나는 사실 이 정도로 인정받을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 것 같고, 그런 강박증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30년 동안 30%를 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성과가 뽀록이라고 생각했다. 뜻밖이죠. 그 정도로 자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 성과를 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 사람의 성장 배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왜 이런 투자 철학을 가졌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953년 피츠버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드럭켄밀러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53년도에 피츠버그에서 태어났는데 실제로 자란 곳은 필라델피아 교회, 뉴저지, 버지니아 이렇게 여러 군데를 전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듀폰에서 일하는 화학 엔지니어였고 회사가 정급 명령을 줘가지고 이제 가족이 계속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8학년 중2 정도까지 6곳의 공립학교를 다녔다고 하고요. 엄청나게 전학을 많이 다녔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요 드럭켄 밀러의 가정에 시장과 직접 닿아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였는데요. 이 어머니 앤이 주식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츠버그 그 포스트 가제트 여기 기사에 따르면은 앤은 원문 그대로 옮기면은 이 주식과 투자에 이재가 있었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골프도 굉장히 잘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머니가 머리가 되게 좋고 운동신경이 좋았나 보죠. 홀인원을 4번이나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홀인원 한 번 치기도 쉽지 않은데 상당한 선수였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 배경을 보면은 1950년대는 그 백인 남성 위주의 시대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아버지는 일자리 넘치는 환경에서 돈 잘 벌어오고 어머니는 집에서 현모양처 노릇하면서 가정을 책임지면서 백인 한정으로는 전국민적으로 어떤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을 누렸던 시기인데요. 근데 뒤집어 말하면은 성별 분업이 뚜렷해서 여성들, 특히 어떤 기혼 여성들이 대외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이제 주식시장과 경쟁 스포츠 양쪽에 깊이 발을 담그고 한쪽에서 챔피언까지 한다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어떤 어머니를 가졌던 거죠. 투자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피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일반적인 50년대 가정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즈음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매들은 어머니랑 살고 드럭켄 밀러는 아버지와 함께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드럭켄 밀러는 당시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서야 부모가 자식들을 나눠 가졌다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신경이 쓰였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당시에는 한쪽 부모가 자식들 다 데려갔다고 하는데 이제 이 집안은 남남 여여로 갈라지는 것이니까 우리 집 이상한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느꼈던 게 자기 혼자만 아버지랑 살고 있네? 또 아버지는 일로 되게 바쁘시기 때문에 자기는 부모님들로부터 버려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불안이 이제 어린 시절에 있었던 거죠. 자기 의심, 나는 버려진 사람인가? 그래서 드럭켄 밀러 스스로도 이 경험이 나로 하여금 혼자 힘으로 성공을 향해서 이제 노력을 하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드럭켄 밀러가 계속 자기 의심에 시달리고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새로운 환경을 사춘기 이럴 때 계속 전학 다니고 하면은 불안한 대신에 새로운 환경을 빠르게 읽고 적응한 어떤 눈치는 또래들보다 빨리 발달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고의 유연성이나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읽는 감각이랑도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드럭켄 밀러가 엄청나게 우울한 성장기를 보낸 건 아니고요. 이혼을 하고 2년 뒤에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새어머니가 생겼는데 새어머니가 정말 정말 사람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성껏 드럭켄 밀러를 양육해줬다고 하고 1년에 여름 한 달 동안은 어머니랑 누이들과 또 함께하고 그럭저럭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드럭켄 밀러가 이제 어릴 때부터 게임과 경쟁에 굉장히 집착했다는 점인데요. 2026년 올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와 자매들이 항상 본인이랑 게임을 했다. 근데 나는 정말 못 지는 성격이다. 지는 걸 병적으로 못 참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건 또 폴 튜더 존스랑 되게 비슷하죠. 어쨌든 그렇게 아버지 직장 따라서 정근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앞두고 아버지가 또 정근을 가게 되자 졸업을 위해서 혼자 남습니다. 근데 이때 아버지가 잘 곳을 마련해주지 않았는지 잘 곳이 없어서 남의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버지니아 리치몬드의 가정 네 군데서 번갈아가서 그 재워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세 달씩 남의 집에서 살면서 학교를 마쳤고요. 여기서도 또 눈칫밥을 좀 먹고 적응하는 능력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름 파란만장한 청소년기를 거쳐서 대학에 가게 되는데요. 이제 보든 칼리지라는 학교인데 메인주의 작은 리버럴 아츠 칼리지였습니다. 여기도 상당한 명문인데 금융계와는 좀 동떨어진 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드럭켄 밀러 본인도 보든에서 금융업을 간 거는 아마 본인이 유의를 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했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주식 시장이 10년 동안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금융업으로 잘 안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처음에는 영문학을 또 전공하게 되는데요. 근데 막상 공부해 보니까 자신보다 영문학 잘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본인 표현에 따르면은 경쟁 자체를 할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3학년 때 경제학으로 바꿉니다. 경제학은 내가 좀 괜찮은 것 같다 판단해서 복수 전공을 하고요. 그렇게 보든 칼리지에서 영문학과 경제학 학사를 얻게 되는데 흥미로운 거는 본인이 이때 뭐 자기가 따라갈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비해서 이 영문학, 경제학 양쪽에서 마그나 컴 라우데 굉장히 우수한 그런 졸업으로 보든을 마칩니다. 드럭켄밀러가 그 투자에서도 엄청난 레코드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임퍼스터 신드롬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때부터 벌써 엄살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학교 생활이 이때도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넉넉하진 않았고 포커 그리고 핫도그를 팔면서 학비를 벌었다고 하니까 그 핫도그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쪼들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때 같이 핫도그 장사를 했던 게 동급생이었던 레리 린지라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연준 거버너가 됩니다. 인맥이 나중에 이때부터 쌓이기 시작하죠. 어쨌든 그렇게 핫도그를 팔면서 1975년도에 졸업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미시간 대학교 경제학 박사 과정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두 학기 못 채우고 그만둡니다. 회고에 따르면은 너무 계량적이고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강조가 전혀 없었다 합니다. 그래서 실망했고 중퇴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70년대 중반에는 학계에서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벨리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의 가격에 반영돼 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시장을 일관되게 이기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인데 드럭켄밀러 입장에서는 좀 따분하게 느꼈을 법도 하죠. 효율적 시장 가설을 본인이 이후 30년 동안 부수는 존재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때 대학 때부터 꽤 오래 사귀던 동문 여학생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4년 뒤인 1980년에 이혼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드럭켄밀러가 이 결혼이 망했다는 거를 꽤 일찍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약간 투자 방식이랑 비슷하게 일단 결혼하고 아니면은 손절한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지 되게 패턴이 비슷하고요. 그래서 투자 거장이나 아니 우리들도 투자하는 양식을 되게 잘 지켜보면은 삶의 패턴이 사실 우리의 어떤 투자에 굉장히 잘 녹아들어 있지 않나? 어쨌든 그렇게 1977년, 24살입니다. 77년도에 24살에 드럭킨밀러는 피츠버그로 돌아와서 취업 면접을 보게 되고요. 이때 피츠버그 내셔널 은행의 경영자 수련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서 경력의 첫 단추를 꿰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 들어간 뒤에 이 드럭킨밀러는 상업 대출부의 배정을 받습니다. 이거는 주로 관계 만들고 영업하는 그런 업무죠. 근데 요 사업대출부 자체는 은행에서 상당히 각광받는 좋은 포지션이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드럭켄밀러가 여기에 굉장히 젬병이었다. 신용부서 책임자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라 했냐. 상업대출은 관계 맺기랑 영업인데, 너는 알래스카에서 다른 교통수단이 아무것도 없어도 스노우모빌을 못팔 놈이다. 거기 때문에 너한테 사느니 걸어 다니겠다고 할 거다. 이런 모욕을 합니다. 고객 상대하는 건 빵점이다. 이렇게 퇴짜를 맞은 거죠. 근데 이거는 드럭켄밀러의 어떤 타고난 기질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데이비드 노박이라는 사람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드럭켄밀러가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제가 이디어 서번트라고 하시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디어 서번트는 뭐냐면은 백치천재라는 느낌? 헛똑똑이 정도 뭐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 같은 거는 굉장히 기이할 정도로 잘하는데, 이 눈치랑 주변 머리는 별로 없는 천치 같다. 이렇게 장모가 사위한테 이렇게 너는 이디엇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도 흥미롭고, 드럭킨밀러가 그걸 또뭐 우스갯소리로 꺼낸 것도 재밌죠. 어쨌든 젊었을 때부터 그런 면이 있었고, 나이 먹고도 별로 개선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패급 판정을 받고 그 신용대출 부서에서 부서 이동을 해서 주식 애널리스트로 전직했는데 그때 애널리스트 그 팀이 8명이 있었는데 드럭킨밀러 빼고는 전부 다 32세 이상이었고 MBA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 부서에서 너는 가망 없다는 소리를 듣고 부서 이동했는데 학력도 본인은 MBA도 없었고 그때 박사 중퇴했으니까 학부생이고 그다음 연령으로도 굉장히 어린 햇병아리 신세였다는 거죠. 그 이때 이제 애널리스 팀을 지휘하던 것이 그 스페로스 닥 드렐리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드렐리스가 이제 숫자와 성과로 승부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드럭켄 밀러의 첫 번째 멘토가 됩니다. 이때가 이제 1970년대 후반이죠. 이때 주식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의 일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수익을 전망하고 이 주식은 저평가다, 고평가다 하는 식으로 가치 평가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모델 만들고 DCF 돌리고 동종업계랑 비교 이게 정석이었는데 드럭켄 밀러도 처음에는 이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소매 섹터를 맡아서 이 당시에 대표적인 할인 자파 체인이었던 요 K마트를 철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한국으로 치면 뭐 다이소, 홈코스트코 같은 포지션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1970년대 후반에 당시 월마트가 아직까지 전국 체인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K마트가 당시에 디스카운트 리테일 그 시장의 1인자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매 애널리스트라면 반드시 깊게 들여다봐야 하는 종목이었는데 그래서 드럭켄 밀러는 어떤 수익 전망, 비용 구조, 경제 환경 등등을 아주 꼼꼼하게 정리된 보고서를 드렐리스한테 들고 갔죠. 드럭켄 밀러 말로는 그 보고서에 꽤 자신감이 있었다. 어쨌든 나 신입인데 처음으로 칭찬 좀 이제 받아보자 하는 느낌으로 이제 두근두근 하면서 이제 들고 갔는데 드렐리스가 이걸 쓱 보더니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건 쓸데없다. 주가를 움직이는 게 뭐냐? 이 쓸모없는 거 왜 갖고 왔냐? 드럭켄 밀러가 당황해서 아니 분기 EPS 추정도 하고 비용 구조 분석도 하고 동종업계 비교도 했는데 왜 쓸데없냐? 근데 드렐리스가 하는 말은 네가 적어온 건 이미 다 알려진 얘기다. 시장이 모르는 거를 찾아라. K마트의 주가를 진짜로 움직이는 변수가 뭐냐? 그래서 드럭켄 밀러는 다시 돌아가서 무엇이 주가를 움직이는지를 철저하게 검토합니다. 그러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의 변동 그래프를 이 소매 주가 지수 위에 겹쳐 그리면은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이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은 소매주가 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대겠죠? 역의 상관관계. 근데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식료품과 에너지는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이때를 기점으로 드럭켄 밀러는 단순히 기업의 그런 재무 데이터 정보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내가 재무제표만 그렇게 열심히 분석할 게 아니고 정성적으로 주가의 키드라이버가 뭔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많은 경우에 기업 내부뿐만이 아니고 기업 외부에 있을 수 있다는 데까지 인식이 미치게 되고요. 이때부터 매크로에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주식뿐만 아니고 채권과 외환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요게 이제 계기가 됐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드럭켄 밀러의 매크로 방법론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드럭켄 밀러는 매크로를 어떻게 하냐 하는 질문에 자기는 탑다운이 아니고 아래로부터 한다고 답한 적이 있는데요. 이 거시경제 데이터를 보고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수많은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과 IR을 들으면서 거기서 거꾸로 거시 그림을 조립을 한다는 거죠. 드럭켄 밀러의 표현으로는 50개 기업의 컨퍼런스 콜을 들으면은 그 50개 기업이 모르고 있는 매크로 그림이 본인한테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개별 기업들은 본인들 자기 산업의 어떤 단편들만 보고 있겠죠. 뭐 에너지 기업은 에너지, 뭐 소매 기업은 소매, 그다음 뭐 반도체 기업은 반도체, 뭐 그렇게 막 보고 있는데 드럭켄 밀러는 이런 다양한 산업들의 IR 콜을 다 듣고 있다 보면은 전체 것이 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윤곽이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드럭켄 밀러가 이 매크로의 대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애널리스트 시절에 갈고 닦았던 그 펀더멘탈 가치 평가, 그 기업 분석 실력이 기반이 돼서 매크로를 더 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초석을 드렐리스가 전해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드럭켄 밀러가 어쨌든 드렐리스한테 영감을 받은 또 한 가지는 시간 지평인데요. 즉 현재를 보고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는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18개월 뒤에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를 가늠해서 주가가 적정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뭐 주가는 선반영 된다는 거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리고 뭐 이 당시에도 케인즈의 미인대회라든지 그레이엄의 미래 수익력 같은 개념들처럼 주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는 거는 꽤 널리 인정되고 있었는데 당시 피츠버그 지역의 실무 관행상으로는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그 애널리스트 8명이 할 때는 현재 재무 상태를 보고 같이 투자를 하는 게 약간 금 금과 옥조였다 보니까 이렇게 미래를 주가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 노하우가 좀 부족한 시절이었다. 그때 드렐리스가 드럭켄밀러한테 인사이트를 전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굳이 말하자면은 아까 전에 드럭켄밀러가 경제학 박사에서 중퇴를 하게 된 계기,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실질적인 반론이기도 합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은 현재 가격에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데 그건 미래의 정보들도 다 포함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드럭켄밀러의 관점에서는 18개월 후의 정보는 아직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변화를 먼저 감지하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드럭켄밀러의 투자 철학, 어디에서 엣지를 얻을 수 있느냐의 그 뼈대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당시에 드렐리스는 차트책을 잔뜩 모아두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시절만 해도 기술적 분석이 그렇게까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트가 말해주는 정보에 반응하는 경쟁자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럭켄밀러도 드렐리스를 따라서 기술적 분석에 굉장히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펀더멘탈도 좋고 차트도 좋으면은 포트폴리오에 넣는 식으로 플레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당시에는 드럭켄밀러한테 꽤나 엣지를 줬던 건데요. 이 MBA 없이 애널리스트 되었으니까 기본적 분석 측면에서는 동료들 대비 우월할 게 없었는데 기술적 분석을 결합함으로써 우위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드렐리스한테 배운 거 세 가지를 정리하면은 주가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내용, 그럼 모르는 변수를 찾아라. 그 다음에 현재가 아닌 18개월 후의 미래를 가격에 반영해라.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차트를 읽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드럭켄밀러는 현재 시점에선 기술적 분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요. 2026년 2월달 모건 스탠리와의 인터뷰에서 드럭켄밀러는 이 기술적 분석은 그 과거에 비해서 20% 정도로 효과가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5분의 1 정도로 효과가 줄었다고 하는데 당시엔 아무도 쓰지 않아서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쓰니까 더 이상 고유한 우위도 없고 그렇게 효율적인 영역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고 모든 투자 전략에 적용되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에서의 엣지는 본질적으로 유한한 자원이죠. 내가 어쨌든 어떤 주식을 $100짜리인데 $80에 내가 살려는 기회, 요 초과 수익 기회는 다른 누군가가 $80에 팔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바보 같은 행동 누군가가 바보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제가 초과 수익을 얻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바보 같은 행동들이 무한히 많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기회들이 유한한데 다른 사람들도 이게 좋은 투자라는 거를 다 알기 시작하면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초과 수익 기회가 사라지죠. 마찬가지로 기법에 대해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데 70년대 후반에 차트 그리기도 힘든 시절에 어떻게 차트 잘 그려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엣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차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5분의 1 정도로 효과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드럭켄밀러는 뉴스를 분석하는 것도 효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반응하지 않으면은 90% 확률로 나쁜 뉴스가 오고 있던 신호였는데 2000년쯤부터 어쨌든 스마트한 사람들이 이 업계에 몰려왔고 다들 비슷한 걸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로는 주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애널리스트로서 경험을 쌓게 된 드럭켄밀러의 경력은 이때부터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2-3년이 지난 26살에 리서치 디렉터를 맡게 됩니다. 드럭켄밀러는 스스로 말하기를 당시 너무 일찍 승진했다고 겸손하게 회고하는데 자기가 기업 분석에 필요한 기초를 제대로 닦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자가 되었다고 회고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만한 능력이 없었지만 본인 생각에는 드렐리스가 자기 권위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자신을 책임자로 발탁한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드럭켄밀러를 리더로 정했으니까 너희는 이 꼬마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함의가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이 승진권에 숨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진술을 좀 음미해 보면은 8명이 모인 팀, 그 다음에 모든 구성원이 32살 이상 MBA 소지자였던 환경에서 가장 어리고 26살이고 이 학력이 떨어지는 드럭켄밀러가 책임자가 된 거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게 발탁된 거고 재능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회고는 자기 승진의 이유를 자기 능력이 아닌 정치적인 계산, 상사의 정치로 돌립니다. 이게 대학 시절과 비슷하게 여기서도 임포스터, 스스로 믿지 못하는 임포스터의 그런 면모가 나오죠. 근데 뭐 흔히 말한 비틱질일 수도 있죠. 그 영문학에서 동기들 상대로 경쟁할 수 없었어 하는데 우등 졸업해버리고, 이것도 자학하는 것 같지만 겸손한 자랑일 수도 있겠죠. 이게 영어로 이걸 humble brag라고 말하는데, 드럭킨밀러가 자신에 대해서 진술할 땐 항상 이 패턴입니다. 누가 30년 동안 어떻게 30% 내셨나 하면은 내가 똑똑한 게 그래서 아니야, 운이야 이렇게 한다든지, 엔비디아로 어떻게 대박을 그렇게까지 엔비디아 완전 대박 내셨냐며, 난 엔비디아 철자도 모를 정도로 무지했어 하는 식으로, 이게 1절만 해야지 너무 잘난 사람이 하면은 좀 그렇죠. 이제 실제로 다른 인터뷰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보면은, 요 드렐리스가 그 본인을 승진시키면서 했던 말을 언급한 적도 있는데, 그 인터뷰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유동성 기반의 강세장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법무서운 줄 모르는 하루 강아지인 드럭킨밀러가 베테랑들보다도 훨씬 나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승진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8살짜리를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과도 같다, 너무 어려서 돌격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곱씹어 볼 만한 말입니다. 멘토의 입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은 큰 강세장 속에서 과거의 손실 트라우마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는 그 망설임이 없으니까 오히려 거대한 추세를 그대로 올라탈 수 있다는 겁니다. 전이 얘기 들으면서, 와, 이 멘토 드렐리스가 대단한 사람 아닌가? 70년대 후반은 아시겠지만, 요때 이제 볼커가 금리를 막 20%까지 올리면서 팍한 다음에 그 뒤로 계속 이제 40년 동안 10년물 금리 그 내려오고 하면서 주식이 그 이후로 되게 강세장이 실제로 이렇게 가다가 닷컴버블까지 이어졌는데, 야, 이거 드렐리스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부터 드럭킨밀러의 이름이 피츠버그 금융가 바깥으로 새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이제 드럭킨밀러라는 법무서운 줄 모르는 하루 강아지가 26세 리서치 디렉터가 됐대, 이런 소문을 또 듣게 된 사람 한 명이 뒤에서 다룰 또한 명의 결정적 인물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고속 승진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서 1981년 드럭킨밀러는 28의 나이로 독립을 해서 자기만의 운용사를 만들게 됩니다. 다소 젊은 나이인데 과감한 선택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드럭킨밀러는 회사 다니는 것보다 펀드를 설립하는 게 수입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당시 연봉이 4만 3천 달러를 받으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드럭킨밀러가 뉴욕에 가가지고 골드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프레젠테이션 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어떤 증권사 임원이 은행 사람 같지 않게 비범하다, 증권사 임원이 디스한 것 같은데, 은행 사람 같지 않게 비범하네, 왜 독립해서 사업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럭킨밀러는, 제가 27살밖에 안 된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임원이, 내가 자문료로 매달 1만 달러를 줄게, 그러니까 한번 펀드 차려봐라 라고 권유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드럭킨밀러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일단 한 달에 1만 달러 자문료 확정이고, 거기다가 은행 쪽으로 연결된 인맥들 탈탈 털어보니까 한 90만 달러 정도 관리해달라는 수요도 있더라. 그러면 성과 수수료 제외하고 1% 수수료만 받아도 여기서 이제 9천 달러 정도 되니까 1년 수입이 12만 9천 달러죠. 아까 전에 연봉은 4.3만 달러. 딱 3배죠, 3배. 내가 왜 월급 받으면서 회사 다니지? 최악의 경우 실패하더라도 다시 은행 가면 되니까 출구 전략도 있다, 이렇게 견적을 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이쯤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부모님이 이혼해서 어릴 적에 고생도 했는데, 본인도 안정된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같은 전철을 밟았다, 그래서 마음이 좀 싱숭생숭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혼을 딱 하고 이제 이걸 차려가지고 이제 그 전설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듀케인 캐피탈 매니지먼트인데, 참고로 듀케인이 뭐냐, 피츠버그를 흐르는 강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 대한 애착이 상당했던 거죠. 여기서 이제 30년 동안 30%를 내게 되고요. 근데 당연히 시장은 초출했습니다. 기업 당시에 요 비서 한 명, 그다음에 은행에서 데려온 애널리스트 한 명으로 세 명이 팀이 됐고, 고객은 두 사람으로 시작했고요. 초기 자본은 80에서 100만 달러 사이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가치로는 한 300에서 400만 달러 정도 되니까 50억 정도 가지고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개업 초기에는 고생도 좀 겪었던 것 같은데, 그 이 사무실 오버헤드 그 운영비가 한 연 16만 달러였는데 수입은 7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매년 9만 달러 적자였다고 하는데, 원래 계획은 나는 1년 수입 12억 9천만 달러 벌 거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턱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돈을 좀 빌려야 됐는데 거의 구걸하다시피 빌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듀케인의 돈을 대준 초기 투자자 중에 한 명인 로저 엔트레스가 집까지 빌려주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잠잘 집까지 지금 구걸해서 다녔을 정도니까 초창기엔 엄청 헝그리하게 시작했던 거죠. 그래도 이런 고난의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는데요. 펀드 개설 직후 드럭켄밀러가 실행한 첫 번째 베팅이 굉장히 과감했습니다. 그게 바로 장기국채 롱의 베팅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볼커가 인플레 파이팅을 한창 진행하면서 이제 물가가 서서히 안정세를 찾던 시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볼커가 어떻게 했는지 알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 그 시점에서 드럭켄밀러가 이 채권의 롱베팅을 할 당시에 미국의 장기 금리는 14% 수준이었습니다. 당시에 30년 국채의 수익률이.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 싶을 수도 있겠죠. 뭐 이제 금리가 높다는 거는 채권이 싸다는 거니까 싸니까 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 시장에서는 금리가 이 수준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시각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은 막 그 연준 페드 금리도 20%까지 가고 되게 높은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으니까 되게 불안감도 많고 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당시에 지금 망했지만 그 월가에 가장 영향력이 있던 채권 전략가가 그 살로몬 브라더스의 이 헨리 카우프만이었는데, 금리가 25%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이 당대 최고의 채권 전략가 중에 한 명이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럭켄밀러가 나중에 이걸 또 회고하면서 이 카우프만이라는 구루, 그 당시에 그 젊은 드럭켄밀러한테는 또 거장이죠. 이 구루의 전망에 내가 반대 배팅을 하는 게 좀 쫄렸다. 여기서도 이렇게 또 너스레를 떱니다. 약간 아이고 내가 쫄렸지만 내가 이겼지. 근데 쫄렸다고 하면서 이때 운용 자산의 절반을 여기다 30년물 미국채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30년물이면 듀레이션도 높아가지고 1% 금리 왔다갔다 하는 게 엄청나게 수익률에 왔다갔다 하는 게 큰데, 그 초창기 운용 자산의 절반을 정말 야수의 심장으로, 근데 결과적으로 인플레도 꺾였고 금리 하락했고 30년 국채 금리 내리고 국채 가격은 올랐으니까 이 듀케인은 초기에 굉장히 빛나는 실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터집니다. 이 드럭켄밀러가 듀케인을 만들게 된 계기가 어느 증권사 임원이 자문료 줄 것을 약속하면서 펀드 설립을 권유해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필이면은 딱 그 임원, 이 1만 달러 자문료 줄게 차려봐 했던 사람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면서 돈줄이 딱 끊게 됩니다. 방금 드럭켄밀러가 채권 강세를 예측해서 베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임원한테도 자신의 뷰를 말해줬다고 합니다. 이 드럭켄밀러가 어느 날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아침에 보다가 잠이 확 달아났는데, 바로 그 임원이 체이스 은행에 2억 5,400만 달러, 한화로 지금 가치로 따지면 거의 4천억의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간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이 드럭켄밀러에 따르면 이 임원이 자본금 없이 본인 돈 없이 채권을 80억 달러어치나 샀다고 하는데요. 정확히는 영래포로 국채를 빌리는 구조로 스킴을 짠 건데, 결정적으로 은행이랑 예탁결제기관에 자본을 허위 공시하고 장부도 조작했다고 합니다. 공매수라는 거죠. 공매수. 드럭켄밀러의 조언을 받아서인지 드럭켄밀러가 국채 앞으로 오를 겁니다. 1만 달러 자문료 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꿀팁 드릴게요 했는데 꿀팁 받아서 4천억짜리 사기를 쳐버렸다. 그래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을 겪으면서, 이게 이제 1982년도 월가를 뒤흔들었던 드리스데일 국채 사건이라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체이스 맨하탄 은행이 약 1억 3,500만 달러, 1.35억 달러의 손실을 받고, 투자자 손실은 한 3억 달러에 달했다고 하니까 엄청 대형 사고죠.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듀케인의 유일한 안정적인 수입원 1만 달러 자문료를 약속했던 그 임원이 4천억 사기치고 증발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수입원을 잃어가지고 회사를 자신과 자신의 조수 한 명, 그러니까 아까 비서까지 대동하고 했었지만 아 이건 난 사치다. 원 플러스 원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겠죠. 굉장히 열심히 투자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드럭힌밀러도 이 당시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듯이 저는 아주 아주 열심히 일했고, 81년 2월부터 1985년까지 수익률은 42%였다. 연 42%. 이 같은 기간에 S&P 500의 연 평균 수익률이 한 14에서 15%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거의 3배 정도를 복리로 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본 80만 달러에 고객 두 명으로 시작한 무명 펀드가 조수 한 명만 있는 상태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낸 겁니다. TQQQ, 내가 인간 TQQQ다. 이러니까 당연히 소문이 나겠죠? 이 피츠버그의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드럭힌밀러라는 투자 천재가 있다는 입소문이 이제 막 퍼지게 됩니다. 이게 소문이 널리 퍼졌는지, 이 드레피스라는 또 뉴욕에 있는 펀드에서도 드럭힌밀러한테 영입 제안을 합니다. 이 당시 드레피스 펀드의 회장이 하워드 스타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뮤추얼 산업의 파운더 중한 명으로 평가될 정도로 명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최초의 수수료 없는 MMF를 만들었고, 또 최초의 면세 지방세 펀드를 또 만들어서 당시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블랙 먼데이 사후 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아무튼 업계 전설입니다. 이 사람의 귀에 이제 드럭힌밀러의 이야기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드럭힌밀러가 펀드를 차린 지 4년이 이제 흐른 그 1985년, 하워드 스타인이 드럭힌밀러한테 컨설턴트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뉴욕으로 출근하는데 일주일에 이틀만 근무하면 된다. 지금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듀케인을 병행해도 좋다. 이런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스타인은 드럭힌밀러가 듀케인 병행하는 건안 된다고 했는데, 드럭힌밀러가 굉장히 이제 강짜를 부렸습니다. 아, 나 이거 못하면 드레피스로 갈 이유가 없다 하면서 강짜를 부려서. 근데 드럭힌밀러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핵심 투자자 감옥 가는 상황에서도 살아남으면서 지금 42% 수익을 내는 아주 창창한 기록을 쌓고 있는데, 아, 나 다시 월급 받으면서 지금 이거 접을 거면은 애초에 나 은행 그만두고 왜 왔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실력이 좋은 게 명확하니까 결국은 하워드 스타인도 한수 접고, 그래, 알았다. 같이 해라. 하게 되고, 그렇게 드레피스에 들어간 이후에 또 드레피스 안에서의 위상이 또 빠르게 상승이 됩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 펀드로 시작했는데 성과가 나면서 운용 권한도 확장돼서 여러 개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게 됐다고 하고요. 출처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때 6개에서 8개 정도 운용을 했다 합니다. 8개 펀드 관리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피츠버그의 무명 펀드 매니저가 30대 초반에 이 업계 전설이 운영하는 이런 드레피스의 핵심 운용력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받았던 연봉이 약 100만 달러였고요. 근데 이 당시 업계 기준으로는 꽤 높은 수준이었지만, 드럭힌밀러 여기서 만족할 사람이 아니죠. 이 피츠버그 은행에 내가 폐급이었는데, 지금 폐급 출신에서 원밀리언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워낙 밑바닥에서 가파르게 왔는데 또 가야겠죠. 그래서 이 다음 발걸음은 곧이 시대의 가장 큰 거장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조지 소로스입니다. 그 이야기는 또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